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이요.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졸중이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뇌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래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죠.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한 60만 명 이상, 60만 건이 한 해에 발생한답니다. 근데 뇌졸중이 오기까지 많은 위험 신호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머리가 막지 않은 멍한 두통. 성형제, 언제 나에게 멍하다고 그랬는데. 고개를 위로 쳐들 때 어지러운 증상. 그리고 세 번째가 한쪽 팔 다리가 약하게 저리면서 감각이 둔해진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새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혈관이 막혔다가 뚫렸다가 막혔다가 뚫렸다가 하기 때문에 말이 진행하다가 새었다가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에 고혈압이 있으면은 이 뇌졸중의 위험성이 4배로 커진대요. 따라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도 무시하면 큰일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왜 무시할까요? 머리가 띵하고 발다리가 저린 신호가 오고 이러면은 보통 뇌졸중이 아닐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무리해서 그래, 아니면 뭐 잠을 못 잤어, 아니면 나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습한 것, 경험한 것에 의존한 우리의 명철이에요. 성경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에게 멈추어라, 돌이켜라, 점검해라,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 지팡이, 그것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단순한 피로감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그릴 확률이 아까 4, 5배 높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혈압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4배 높습니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그러면서도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환미워하는 거예요. 난 아직 젊으니까. 집안에 이런 병 내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안심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가짜 안도감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명철은 성경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적인 원어에 적혔을 때 그 세팅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명철, 밝을 명, 밝을 철이에요.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환하게 보는 능력이에요. 명확하게 환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보고 판단하여 내린 완벽한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명철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면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명철과 의지하다라는 동사를 나중에 볼 것입니다. 먼저 명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 비나입니다. 비나. 비나.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비나이다. 원래 이거는 사이에 있다, 사이를 분별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 가지 정보나 선택지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가려내는 능력, 그것을 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명철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로 옮겼을 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옮겼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합당할까요? 그 비를 사겠습니다.
예?
Understanding. 누가 discernment라고 했어요? 아, 커피 사주기 싫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커피 사겠습니다. Discernment가 아주 정확합니다. 비나를 묘사하는 가장 적확한 단어가 discernment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가려내는 능력, 분별력. 여러분 혹시 키질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하고 난 다음에 수확한 곡식에는 먹을 수 있는 알곡도 있고 여기에는 겨 죽정이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곡식 이제 도정하는 과정이 다르지만 하나는 알곡은 무거워요. 알곡. 그것을 감싸고 있는 죽정이나 겨 같은 것은 가벼워요. 그래서 그것을 날리면 바람이 죽정이와 겨는 저기로 날아가게 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은 이렇게 떨어지게 해요. 바람이 두 개의 다른 아이템들을 구분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비나입니다. 곡식과 겨를 키질하여 나누듯이 사물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그게 명철, 비나예요. 뇌졸 중에 여러 신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순 두통인데, 뇌졸중 아닐까? 제가 가끔 그 형사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자라고 보입니다. 뭔가 살인 사건이 생기면 저 아내가 죽였다. 뇌졸중의 여러 신호 중에 단순 두통으로 끝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몸의 긴급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힘, discernment, 이거는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지식을 다아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보 습득이에요. 근데 이 명철은 그 지식들을, 정보를 연결하여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가? 성경에는 그 지혜가 삶을 살아가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로 써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명철은 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그런 judgment, 판단력 역할을 하죠.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교훈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왕궁이나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비나 명철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도 되지만 처세술이나 어떤 정치 감각이나 솔로몬은 이 인간적인 비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한계에 있는 너의 discernment, 분별력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다라는 동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샤안, 그렇게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샤안. 아까 명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나. 의지하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다라고 했을 때, 샤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지팡이에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지팡이에 나의 몸을 기대다. 무엇을 지지대로 삼다. 나의 몸의 중량을 외부의 물체에 옮겨 싣는 행위를 샤안이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허리 굽은 어르신이 보행기, 그 실버카라고 그러죠. 그 유모차 형태의 그 실버카의 손잡이를 꼭 잡고 상체를 숙이고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때 행위를 샤안이라고 그럽니다. 자, 금관관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샤안, 어떻게 의지하는지 우리가 적용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건강검진 결과의 수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정보 습득하는 거. 아, 나 혈압이 160에 100. 이렇게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두통과 저림이라고 그랬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한 상태. 두 번째는 호크마라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평소 건강을 지키는 숙련된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식단 조절하고 담배 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실천적인 습관,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런데 명철은, 비난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을 때,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을 때 내 지식, 피곤함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이러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디스인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를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르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대학 보내드릴 텐데 대학 입시 전형, 뭐 유망한 직종, 유학 정보, 교육에 관한 최신 뭐 인포메이션 다 아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자녀하고 대화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 대화해야 되겠다. 칭찬하는 기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라. 칭찬해주자. 속으로는 미워 죽겠지만 칭찬해주자. 학습을 독려하는 노하우,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 부모의 기술, 이게 지혜예요. 여기 신경쓰면서 자유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호크만. 명철은 뭐냐? 비난은.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못생겼어요. 자기 눈에는 너무 이쁜데.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본질적인 존귀함과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사고를 쳐서. 근데 이 아이의 영혼에 심겨진 알곡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그것을 비난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손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비난은 이것을 기다려주고 발견하려고 애쓰고 부모의 명철로 이 아이를 조정하려는 그 썩은 지팡이를 버리고, 예,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명철이에요. 결혼 관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혼도 계신데, 누구나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죠. 그런데 행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혼 위기가 오면은 가정상담소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의 그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 기억, 뭐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목록이. 그래서 상담사 앞에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약점, 죄, 뭐 실수한 거. 때로는 표정과 말투까지 흉내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눈을 번뜩거리면서. 그런데 이때 많은 경우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은 거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언급할 때도 합리화해서 말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상담자가 남편에게 당신의 결혼 생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으면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에. 아내가 문제라는 식으로.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을 때도 동일하게 남편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담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완벽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을까? 자, 명철은 아까 비나라고 했는데 가려내고 분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온 남편과 아내는 이 비나의 기능을 오직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해와 달과 같은 밝은 눈을 가졌고 그것을 비판하는데 도끼와 같은 날카로움으로 이 비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허물은 빠져나가도록 허용하고 선택적으로 자기 비나를 여기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명철에 기대는 샤안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을 지팡이 삼아서 내가 기대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완벽한 지팡이를 짚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관계, 결과, 열매가 관계라는 바닥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는 아주 작은 가시나 먼지입니다. 헬라어로 까르포스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가시나 먼지. 여기서 적용해보면 상대방의 사소한 말투, 표정, 실수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적용했습니다.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들보는 더코스라고 하는데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교만과 위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쫙 크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합니다. 어린아이는 egocentrism이 가장 강한 것이 아이, 어린아이 때 타인의 잘못은 즉각 감지해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제 형제가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이제 형제가 사탕 하나를 더 가져갔어요. 사탕 하나, 자기 가지고 있는 사탕 중에 하나를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섯 개이고 쟤는 지금 여섯 개가 된 거예요. 더 가진 것은 T예요. T, 작은 T예요. 이 하나 작다고 밤을 떼굴떼굴떼굴 구릅니다. 자기 엄마한테 고발하면서 하나 작다고 작다고. 근데 자신의 방을 엉망이로 만든 것, 그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사탕 하나의 차이는 너무 작은 사소한 건데 얘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고 말하고 했는데도 방은 늘상 으스러져 있어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는 못해요. 인간 타락한 명철이 분별의 방향을 외부로만, 상대방으로만 향하도록 고장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상의 현 주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담실에 가져온 그 정교한 허물 목록은 사실 상대방의 눈속 티를 잡아내기 위한 자신의 비나를 극대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명철은 자신의 눈을 가리는 들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제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읽었던 이 구절 7장 5절만 깊이 묵상하고 있어 붙들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가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을 장식하는 자, 이런 뜻이겠죠. 겉을 장식하는 자. 성경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지? 누가 테스라고 했나? 오. 그래, 맞습니다. 여기가 액센트가 있어요. 테스. 히포크리테스. 자, 외식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영어가 뭐죠? 히포크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커다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광대를 의미해요. 배우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타인을 정죄하는 자를 보면서 너는 지금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실상과는 다른 이것을 액팅하기 위해서 이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고 있구나라고 지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담실에서 배우자의 허물을 낱낱이 고발할 때 우리 자신은 정의로운 판사가 됩니다. 거룩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왜? 너무 그것만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 속에서 있는 교만과 자기의 거대한 들포가 박혀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거죠. 세상은 중증 환자이면서 지금 곧 쓰러질 중증 환자이면서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그것을 예수님의 연극배우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위선자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은 관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그 연기에 속아넘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중대한 과장돼 저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 이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믿어버려요. 확신이에요. 크게. 자신이 짚고 있는 지팡이가 자기 의라는 썩은 지팡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거룩한 어떤 세트 홀인 줄 알고 기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영적 착각 상태를 외식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적용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야. 여기까지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는 아주 혼이 났기 때문에 다시는 독일에게 침략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국경,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국경이 맞대어 있잖아요. 거대한 방어벽을 쌓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길이가 놀랍게도 750km예요. 엄청납니다. 당시 돈으로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해요. 심지어요, 지하에는 기차가 달리고 병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까지 갖춘 지하 군사 도시와 같았습니다. 지상에는 대포가 방향을 향해서 발사되도록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면 이게 독일이죠.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마시노선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정선으로 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거는 벨기에이니까 이 부분에 나무가 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르덴 숲인데 이곳은 뚫고 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는 마시노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독일군이 어디로 왔을까요? 이걸 온 거예요. 3일 만에 숲을 통과합니다. 6주 만에 프랑스가 점령당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인 똥볼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혹시 위키피디아나 자료 화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에가 견고하게 거대하게 되었는지. 이게 1920년, 30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고 진짜 세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프랑스 군부의 명철이에요. 프랑스 군부가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고 준비한 비나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독일은 결코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프랑스 정부가 이 마지노선이 끝나는 이 아르덴 숲은 보지 못하고 여기에 물량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르덴 숲 이 구간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는 군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1940년 5월달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의 비나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한 아르덴 숲으로 3일 만에 독일군이 통과하죠. 자, 마지노선의 위에 걸치되어 있던 대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대포들이요, 한 곳으로 쏘도록 콘크리트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포가 한 곳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콘크리트 처리해가지고 픽스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뜯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독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아는 방식이라고 하는 비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 과거의 성공에 갇힌 미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경험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경험의 감옥.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시간으로 명철의 길로 이끄신다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비나가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명철, 나의 비나는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수정 불가능한 자아입니다. 수정 불가능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나의 들보가 너무 커서 주님이 그 길이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해도 콘크리트에 고정된 대포처럼 방향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정답을 이미 고정해 두었다면 저 여러분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으로 도왔던 어떤 전문 사역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Whose sin bugs you more? Your own or that of someone near you? 누구의 죄가 당신을 그토록 괴롭힙니까? 당신의 죄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은 상담사역 한 40년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수천 명을 만나면서 깊이는 동참을 한 사람이에요. 이 결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뭐가지? 누구의 죄가 당신을 괴롭힙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o are you desperate to see change? 당신에게는 변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철 비나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1번도 2번도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로 시작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의 명철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비나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